우리가 방금 읽으신 2장 14절처럼 천사가 나타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은 이미 평화로운데 왜 평화가 필요한지 이해 못하기도 하고 이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를 얘기할 때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 나는 다른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 당시에 평화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평화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헤롯대왕을 비롯해 측근 세도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읍의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이 누리던 평화 이상은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 평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가 필요치 않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평화를 주러 내가 왔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름 자기들이 원하는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를 이미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UN과 같은 국제기구도 평화를 위해 나름 일을 합니다. 아마 우리 UN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뭐 UN,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UN 기구를 통해서 배급 나온 것도 받으셨고 UN의 로고가 찍히고 또 미국 성적에 그런 것이 찍혔던 뭐 밀가루 배급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UN 그러면은 어떤 평화를 위하고 인류를 도와주는 그런 국제기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UN은 Peace and Safety라는 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인구의 복지와 평화를 위하는 그 국제기구가 UN이죠. 나름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치면은 분열이 아니라 무너지는 멸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기구가 최근 제작한 그 상징 로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상징 로고를 보면은 꼭 계시록,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그런 형상과 아주 비슷하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 로고뿐만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스태츄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뉴욕에 있는 UN 건물 있죠? UN 헤드쿼터 그 건물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UN에 저 뉴욕에 가시면 한번 가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상이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둘째는 곰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고 또 표범처럼 생겼고 새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구글로 해도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UN 평화기구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로고 지구에다가 비둘기가 있는 그런 것만 나오죠. 근데 UN의 어떤 그런 그 기구의 속에 들어가서 오피셜한 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 읽었던 계시록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형상과 아주 비슷하죠. 사자 입을 갖고 이 곰의 발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표범 같은 얼굴이죠. 색깔이 아주 현란해요.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마치 레인보우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칠해놨어요. 레인보우가 요즘에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 유엔 지금 현재 사무총장인 구트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 평화는 우리가 다 같이 인류가 단합하면 세상이 잘 화합하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날이 우리가 화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그래요. 안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무슨 뭐 신 같은 존재 없더라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하나 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있고 그렇게 말할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멸망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종말의 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가 빠진 세상 평화를 향해 그것을 분열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평화를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에 내가 세상의 수단처럼 왔는 줄 아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를 내가 깨고 참된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고도 평화롭다고 하던 모습을 보시고 우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아시죠?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종교는 있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리고 평화 중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참된 평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그들은 평화를 말했지만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때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평화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순간도 그냥 우리말로 심드렁했어요. 관심 밖의 일로 처리했습니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임할 일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멸망,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로마의 침공으로 주후 70년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불이 너무도 세서 이 성벽이요,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불에. 그래서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정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하는 그대로 문자적인 그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류 종말의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엔의 하나님 없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태도가 더욱더 이 사회에 만연이 될 때,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시그널이 더욱더 크게 퍼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천사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참된 평화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바로 지금 천사가 전하는 참된 평화는 다른 것인데, 이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마스의 그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우고 평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참된 평화가 없다고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예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말해 주시는 순간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찾으시는 순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듯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참된 평화입니다. 말씀드린 유엔 그 평화 로고 보셨지만 예, 그 아이디어가요. 그 평화 상징하는 그 상의 아이디어를 유엔의 오피셜 그 예, 그, 예, 그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요 아스텍 문화에서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의 고대 문명이죠. 아스텍 문화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스텍 문화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어요. 불에 태우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이방족들이 가나안족속들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즈텍 문화도 같았습니다. 인간 희생 제물 문화로 유명한 문화였어요. 산채 불태워 제물로 바쳤고 죽은 사람들 해골로 벽을 쌓을 정도로 사람을 죽여 그들 신을 만족해 하던 문화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평화를 위해 희생을 치려 하는 것처럼 개인이 단체를 위해 희생을 치르면 평화라는 것이 세상에 얘기하는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자꾸만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도를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형상을 노골화시켜서 만들어 놓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평화를 위해서는 치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뭔가 희생을 치러야 평화가 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아닐까요? 사람이 목숨까지 치르는 대가가 있다고 해도 결코 다 치르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일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치르더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대가를 치루어도 자기 생명을 치르고 뭔가 평화를 누리겠다고 해도 그 영혼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뭔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합하고 인류가 하나가 되면 뭔가 평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저주, 죄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열리는 문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의 생명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참된 말입니다. 아니 누가 태어날 때 죽는 걸 얘기하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한테 이제는 지금서부터 죽는 날을 향해 가고 있다 너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저주 같죠. 그러나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될 때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래 한번 뭐 예수 한번 내가 아는 평화의 캐테고리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생활하다가 안 맞으면 예수를 퇴출시키는 그런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처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일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인정을 하고 그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에 어둠이 친근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때 두려움을 느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운 땅에 살던 삶이 더 익숙해져 있던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해도 나의 영혼의 구석구석에 비어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었을 때 반갑기보다 먼저 두려운 것입니다. 거기 친근하면서 결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시면서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밝은 서치라이트 같은 거를 밤에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확 환한 빛이 비춰졌을 때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럼 어떠세요? 빛이 비추면 반갑습니까? 아니죠. 뭐지?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처럼 복음이 영혼을 비추면 사람 속에 적당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익숙했던 그 영혼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온전한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면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위인주 앞에 섰을 때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슴에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목자들에게 환한 빛이 비쳤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성탄은 이렇듯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 참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 참된 사랑, 참된 평안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맞이할 때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평화입니다. 세상이 쉽게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그냥 화합하고 함께 가면 평화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또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지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게 되고 이웃에게 전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말하였다. 서로 말하였다. 목격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은 말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볼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참된 평화를 알게 된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탄 소식을 듣고 잠시 두렵고 잠시 기쁘다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목자들은 목자 일을 계속 했겠으나 그들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에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기에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신 아기 예수를 배웠을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자 그러고 전해진 그 말을 그대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목격한 그 광경은 너무나도 평범한 젊은 부부가 아주 초라하게 방도 구할 수 없어서 초라하게 준비된 구유에 아기가 누워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사가 전한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왔다면, 사람들이 평화하게 위했다면 뭔가 더 구색을 갖춘 멋있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장관이 펼쳐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목자들은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전에들은 구주 탄생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아니라 뭔가 세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많은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무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더라면 어쩌면은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가미했을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러나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대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뭔가 가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공하려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미료를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평화관계에 사는 사람은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주장도 가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한 것이면 그대로 진리로 믿고 결과를 주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고 빚어가십니다. 그게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또한 한 가지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찬송하고 영원히 송축합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어둠과 죄에서 건져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찬송으로 채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평생 영원토록 그 일을 기뻐합니다. 구주 탄생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렇듯 믿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를 평생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가족의 일로 급히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분을 저희들이 뵙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위중하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저 장인 장모님 급하게도 오시고 저희들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목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고 오늘 주일 준비를 하니까 좀 바빴어요. 그런데 공항 대합실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이 만 원이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자리 누가 맡아놨냐고 막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합실이 가득 차 있어요. 투산도 그랬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은 엄청 붐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뭔가 트래블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지만은 그나 활동을 잘 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런 일에 뭔가 위축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요. 근데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두산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그 시간이 좀 그랬습니다. 뭐 정리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럴 때 공항에 나갔는데 알라스카로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알라스카로. 이 추운 겨울에 알라스카 행. 그러니까 설마 관광차 가는 건 아니겠죠. 겨울에.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알라스카가 집인 경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쉼과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안. 이거 어떤 평안의 한 일부분을 꼭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평안,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뭘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기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 집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계절에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 또 이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힘쓸 때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돌아갈 집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고 쉼과 평안을 또한 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교회 모습에서 세상에는 없는 쉼과 평안을 엿보도록 하는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함을 베푸는 그런 일이라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 그리고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평안을 저희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때를 아버지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때를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지체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절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주님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